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4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꾸밈없이 그대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너울에 가려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꼭 닮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 결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정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벼운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Sent from the Father. And it thrills my soul just to feel and to know that His blood makes me whole.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Was offered at Calvary for everyone. Greatest of treasures, and it's mine to die. Though my sins were as scarlet, He has washed them away.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제2장.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네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네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의 성배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지난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논증과 10절까지인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확인하고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내용 11절에서 14절과 자신의 경험을 나눈 친밀함을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복음은 좋아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조금은 이기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은 기뻐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세상과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은 기쁘게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주셨지만 그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키워가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는 훈련과 고난은 물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의 거룩한 이치를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나 사역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9절 상반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부름받은 감격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중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의로움이나 행위의 기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은혜 곧 선물인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은 별명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은혜 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이 부르심 받은 자체가 곧 목적을 위한 부르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10절 상반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셀 수 없는 무시간 속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 하반절인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은혜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 것처럼 죄로 죽음에 바쳐지는 사망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사람으로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일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긍심과 이 귀한 역할을 아들 디모데에게 이리 많은 듯한 유언적인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는 말 끝마다 지키고 지키라는 생명을 위한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을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꾼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선포자는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할 복음의 일꾼이라면 사도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도의 선택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복음을 확증시키고 양육하는 스승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관계에 일꾼이 된 바울은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2절 첫 부분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한 것인데 세상의 복음을 위해 주신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은 약속되어 있지만 죄로 덮인 세상 속에서 고난이 먼저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데서 영광스럽게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2절 하반절에 찬양합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과 일생을 맡겨서 실패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확실한 주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맡긴 것을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의의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13절 상반절에 사람 간에도 신뢰는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하고 사랑은 사람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 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3절 하반절인데 디모데는 나름대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불변의 진리를 들었고 그 말씀의 능력도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역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같은 진리, 즉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귀중한 믿음의 과제인 거죠. 그런 다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에 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선물로 주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바울이나 기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바른 교훈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약속도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그럼에도 거절과 환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디모데가 아시아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경험하기로도 두 가지였음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복음의 사람 바울에게 청량제와 같은 아름다운 역할들을 한 사람들로서 바울이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인데 개인의 이름보다는 오네시보로의 지부 형태로 쓰여지고 있어서 한 집안이 복음을 위해 유익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것으로 봐서 이 가정이 주님을 위해 헌신함에도 주님의 계속되는 긍휼이 필요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될 수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의 표현은 물론 이 집의 가장인 오네시보로가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7절인데 당시에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배로 건너 빌립보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말은 결국 자주 그런 여행을 감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바울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다고 짐작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18절인데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복음과 자신을 위해 헌신적인 오네시보로에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에 관련된 어려움이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는 완전히 벗을 수 있게 해달라는 축복이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헌신을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반드시 갚아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한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구태여 구구절절히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복음사역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주변의 헌신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이 계속될 수 있음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 몰라 주님 사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르켜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길이를 재는 갈대자 또는 측량 막대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후에는 차차 인증된 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 66권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투표나 종교회의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390년에 있었던 히포 회의와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이 두 회의에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책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론자들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구약 성경에 어떤 책은 받아들이고 어떤 책은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의 책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공격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구약 39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왜 주저없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확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쓴 글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논리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회의나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여전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구정을 지키지 않고 신정만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정과 구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신정만 명절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이 구정을 명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종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회의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 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지극히 당연한 전제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선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놀랍게도 약 2500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 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이런 구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것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요엘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스가랴, 예스겔 같은 여러 선지자가 받은 하늘의 환상들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코 아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구약에서만도 수천 번 나옵니다.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 말라기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신다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선언이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손으로 벽에 글을 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보다는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기계로 인쇄하기 전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에 의해 필사되고 또 필사되는 과정을 통해 원래의 말씀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형제와 보름 가까이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 제가 미처 몰랐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형제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도 그들은 두루마리 구약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기계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한자라도 잘못 쓰면 그것을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전해주실 수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